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완전한 화해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유다가 보인 자기 희생의 모습 속에 이 땅을 화평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합니다.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이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의 흔적을 드러내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여전히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손 내미시며 사과하시고 화해를 청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드는 행신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민족이 큰 명절인 추석을 맞이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 덕에 추수의 계절인 가을이 함께 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에도 감사의 열매가 가득 맺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처럼 그 누구도 외롭게 보내지 않는 풍성한 명절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행신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래로 자라나는 거룩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라고 한마디 인사 나눈 시간 갖겠습니다.
네, 잘 보내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오늘 찬양을 준비할 때 메인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길을 바퀴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이 하나요.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든 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라고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한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힘과 자신이 죽음을 미리 보시며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시면서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이 고통스러운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 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들 주님의 임재만이 저희들의 진심으로 소망하는 것임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봉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행위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아픔이 있는 곳에 저희들이 시선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보잘것없는 이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까운 이들을 만날 텐데 먼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며 살아온 가족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화목하고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족 중에 아픈 이가 있다면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함께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상처가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평안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홀로 계신 부모님들과 어려운 이들도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로 극한 상황의 의료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뺑뺑이를 돌아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주님께서 정부와 의료기관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의료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와 보호와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에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서 회중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강단에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전하시는 주의 말씀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탐구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좀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아마 이제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셔서 저희 교회에 방문하시는 새가족들이 평상시보다 조금 더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라도 익숙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더 많이 반갑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남겨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요청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모두 핸드폰을 잠시만 다 꺼내주시겠습니까? 핸드폰을 꺼내서 저희 유튜브 저희 교회 채널에 좀 접속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사정상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가족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항상 모르시겠지만 실시간 채팅창에 이렇게 인사를 남겨주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특별히 명절이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접속해주시는 성도님들과 또 인사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현장에 계시더라도 얼굴을 뵙고 서로 안부를 묻거나 이렇게 직접 못하실 때도 종종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인사를 안부를 남겨주고 싶으시고 인사하고 싶으신 성도님들끼리 좀 인사말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보고서 인상 깊은 내용이 있으면 소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아 집사님이 거의 계속 저희 이렇게 채팅방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늘 인사를 남겨주시는데 진아 집사님한테 이렇게 인사 남겨주시는 집사님들 계십네요. 제가 온라인상에 그래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언제 한번 제가 앞에 광고하게 되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 남기는 시간 갖겠다 했는데 진아 집사님이 오늘은 그날 약속 지켜주시는 날이네요. 이렇게 인사를 남겨주셨네요. 네, 다 해피 추석. 네, 이렇게 인사 남겨주시네요. 네, 신동민 집사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네, 여기는 커피 동민으로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그 유튜브가 구글 쪽이다 보니까 성과 이름이 이제 미국식으로 되어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시네요. 강일구 집사님도 19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정은 사모님 대전에서 예배합니다. 보고 싶은 행신 가족들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뵈어요. 다음 주에는 대전에서 올라오시는 건가요? 네. 가장 멀리서 오시는 성도님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도사님도 인사 남겨주셨네요. 네, 사모님이 소식을 하나 남겨주셨는데 저희 키즈의 시유리가 폐렴이라 교회를 못 왔다고 합니다.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인사 남겨주셨네요. 요새 아이들 폐렴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나실 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일 파티도 준비했는데 아쉽다고 남겨주셨네요. 네, 담임 목사님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 추석에 할 일이 없으신 분들 연락하세요. 밥 먹어요. 네. 김건반이 누군가요? 김건반, 네, 김재현 형제님이요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조만간 김 베이스로 바꿀 예정입니다. 네. 네. 정상수타님도 등장하셨네요. 네. 규호 집사님이 주로 남겨주셨는데 오늘은 상미 집사님도 같이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네, 인사는 이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고 몇 가지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9월 달에 있는 행사 안내입니다. 9월 넷째 주 22일 날 예배 후에 새가족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대상자 되시는 분들께 개별 연락을 드릴 테니까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진행을 하니까 조금만 시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주 5주 차에는 베이비 사랑방 소통데이가 있습니다. 요 시간들에는 아이들을 좀 케어하는 도우미들이 필요하니까 도우미로 섬겨주실 분들은 저희 목회부나 전도사님한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우 동정 소식입니다. 질병과 삶의 고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랑 오늘 이틀에 걸쳐서 저희 스타필드 지하 1층 무인양품이라는 매장에 보면 연결되는 시장이라고 해서 플리마켓을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플리마켓을 저희 교회 또 성도님 한 분이 또 진행을 합니다. 이번이 두 번째로 알고 있는데 홍민지 자매가 민디 도라지라고 해서 도라지 정과나 이런 걸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방문하셔서 많이 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빨리 완판을 하고 집에 가서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에 대한 광고입니다. 예배 10분 전, 그리고 분리수거, 그리고 텀블러 사용하기 캠페인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뒷정리는 3남녀 비사랑방이니까 잊지 않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는 공간들에 보면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배려심이 넘치셔서 내가 사용하고 뒷사람이 또 사용할지 모르니까 에어컨은 그대로 켜놓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조금 배려는 접어두시고 사용하신 자리에 이렇게 냉방기구는 잘 전원을 다 꺼주시고 퇴실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는 저희 마태복음 읽기에 대한 광고입니다. 창세기 강의가 끝나고 나면 마태복음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씩 꼭 시간을 내어서 마태복음 전체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베레아 성도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가족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행신교회 성도님들도 날마다 마태복음을 상고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없는 것 같고요.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목사님 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멀리 또 고향에 와서 부모님 뵈러 와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냥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기업에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물이 특별히 추석간에 명절간에 외롭게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과 또 홀로 있는 많은 이들에게 잘 전달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소외된 자,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잘 돌보고 안팎으로 살피는 그런 복된 명절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듣는 말씀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부복하여 그 뜻을 쫓아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의 뜻대로 경영하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 양 옆에 앞뒤에 좀 보시면 명절인데 왜 집에를 안 가셨을까? 이제 이렇게 성도들이 항상 저희는 명절에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오늘은 이제 타지에서 오셔서 예배 찾으셔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반가운 분들이 좀 계신데요. 우리 서운주 권사님, 따님이신 이가영 자매님, 그리고 남편 우성주 형제님 이렇게 오셨어요. 우씨성을 가지셨어요.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확 통하네요. 갑자기 보자마자.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운주 권사님, 따님과 남편분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환대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앉으시면 됩니다. 네. 저랑 이따 얼굴 보시고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유튜브를 보고 방문하신 두 분 계신데 김재만, 김영주 집사님 부부십니다. 유튜브 이렇게 보시고 아마 예배 쳐서 찾으시면서 오신 것 같은데 어디 계신가요? 두 분?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희 그 8층에 교육관이 있고 목양실이 있는데 예배 마치고 새로 오신 분들은 가능하시면 저하고 한 10분 정도 티타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일청년부에 있는 형제님이신데요. 이진건 형제님이세요. 이진건 전도사님이신데 전도사님 어머님이 이렇게 방문을 오늘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 조영숙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혹시 어디 계신가요? 예, 진건 형제님하고 같이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권사님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진짜 반가운 딸이 왔는데 우리 어머니 집사님 아드님이신 공인석 성도님의 자녀 우리 공도은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오랫동안 병원 생활했고 그때 우리 온 성도가 같이 기도했었는데 도은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토실토실한 모습으로 오늘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석 성도님 그리고 이민경 성도님 부인이시고 딸 도은이까지 이렇게 같이 왔는데 어디 혹시 있나요? 유아실에 여기 자모실에 저 위에 있거든요. 여기 손 흔들고 있는데 저렇게 살이 토실토실 올랐어요. 우리 도은이가.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치유해 주시고 아이들 잘 자라는 거 보면 그냥 막 눈물이 나요. 너무 감사하고 좋은 명절 전 예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이런 제목으로요. 49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유다를 중심으로 한 축복의 내용들을 살펴봤고 오늘 아들들에 대한 축복이 전부 다 끝이 나죠. 아까 28절의 말씀 혹시 기억이 나세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하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들에게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야곱이 이 아들들의 인생이 어떤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을 보면서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믿음의 분량을 담은 축복의 내용을 하면서 또 이 아들들에게 바라는 것들 이제 이렇게는 살지 마 책망도 하고 이런 것들은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아비로서 할 수 있는 축복을 담아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지난 시간은 이제 유다를 중심으로 한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다의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유다에게 주신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고 구속의 은혜 그 유다의 태에서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에 대한 구원의 기쁨을 담은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셉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땅에서 그러니까 현세적인 우리 삶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주신 축복과 요셉에게 주신 축복 모두가 우리 행신 성도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셉을 중심으로 좀 살펴볼 텐데 이 본문은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주님 앞에 가서 말고 이 땅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별로 이렇게 뭐 간절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 뭐 지금까지도 그렇게 크게 뭐 관여 안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뭐 이런 느낌이세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 사는 날 동안 형통하는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네. 이게 아멘 하신 분들은 형통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교회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 혹시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 좀 깊이 들으시고 좀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예, 야곱이 요셉에게 허락하고 있는 이 축복은 이 땅에서 아들이 자기 아들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누리길 원하는 매우 현실적인 복에 대한 유언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신앙생활 뭐 20년 30년 하신 분도 계시고 50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 말고요. 여러분 어느 날 아 나 이제 본격적으로 신자로 좀 살아가 봐야겠다 하고 좀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해보면 좀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할 때는 별거 아닌 건 줄 알았는데 신앙을 본질적으로 좀 깊이 파고들면서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제일 크게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포되는 이 신자의 모습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됩니다. 그죠?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그 모습하고요. 실질적인 내 수준, 내 현실, 내 이 모습의 간격이 전혀 좁혀지지가 않는 거죠. 좁혀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때요? 간격이 점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와 복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내 현실과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그게 나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와닿질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못하고 있는 거, 그리고 내 죄, 그 형편없는 내 모습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니까 실망감이 계속 찾아와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복을 받았다, 와 나는 이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때요? 늘 지적받고 잘못한 걸 고쳐야 된다라고 종용받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런 이제 터널, 캄캄한 터널 같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예전에 제가 20대 때 26인가 7 정도에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구원 그 이후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딱 다 읽고 나서 내용이 지금은 전부 다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제 안에 남아있는 느낌 뭐냐면 이 막 빛이 안 보이는 캄캄한 터널 안에서 저기 끝에 구멍, 빛을 딱 발견한 느낌이었어요. 너무 이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써놨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요.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앙이라는 게 내가 얼만큼 못난지를 발견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런 나조차도 붙드셔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과정이다. 이렇게 박영성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그래서 신자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인내와 그 인내 가운데 연단을 받는 것과 그 연단 가운데서 마침내 소망을 이루어내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시간들이 좀 있어요. 요셉의 인생이 복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인생에 마침내 승리를 주시고 반전을 이루실 때까지 요셉은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2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뭐로 비유됩니까? 샘곁가지, 무성한 샘곁가지.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무성한 샘곁가지처럼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팔레스틴 지방은요 사막 기후입니다. 그래서 물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척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막을 횡단하는 그 여행자들이요 그 신기루를 보고 오아시스를 발견하잖아요. 그때 이 신기루를 통해서 뭘 먼저 확인하는 줄 아십니까? 뭘 확인하는 줄 아세요? 초록색을 확인합니다. 이 신기루가 이렇게 뒤집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이렇게 나무, 초록색 나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초록색 잎사귀가 붙어있는 나무가 사막에 있다. 그럼 거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지속적으로 무성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죠. 근데 이 사막이라는 건 지대가 황량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이 물이 그 지면에 있으면 잘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금방 마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나무가 자라느냐? 깊은 샘. 그리고 그 깊은 샘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그때만 나무가 자랄 수가 있습니다. 타는 듯한 태양, 그리고 너무 뜨거운 이 건조한 바람을 견딜 수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냐? 뿌리가 이 샘의 깊은 근원까지 닿아 있는 나무뿐입니다.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이와 같더라. 요셉은 자기를 태워버릴 것 같고 다 뜨겁게 날려버릴 것 같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살아남죠.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샘 근원, 거기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인생을 통틀어서 핵심적인 키워드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어떻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입니다. 형통하게 하셨더라. 제가 그때 형통 설교를 하면서 이 형통이 찰리아흐, 뚫고 나아가다, 직진하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향하신 뜻을 꺾지 않으시고 뚫고 나아가실 거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원문을 이번에 다시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 이때 형통케 하셨더라는 무찰리아흐예요. 수동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직진하다, 뚫고 나아가다, 돌파하다가 수동태로 되니까 돌파하게 하다. 그래서 성공시키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뜻이. 여러분, 누가요? 하나님께서. 수동태, 성경은 수동태를 많이 써요.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형통하게 하셨다라가 지금 요셉 인생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형통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 하는 일마다 성공합니다. 그렇죠? 요셉 어떻습니까? 보디발 팔려갖고 애굽으로 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었어요. 그때 어때요?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직장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감옥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감옥이 요셉으로 인해서 평정되고 평안케 됩니다. 간수장 밑에서 사물을 보잖아요. 여러분 근데 참 희한해요. 이 내용들이 3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39장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39장은 어떤 내용이냐? 요셉이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때예요. 가장 고난이 깊었을 때, 가장 크게 절망하고 가장 많이 자기 인생을 비관해야 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속해서 반전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성공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아, 우리 교회는 십자가 신앙이 깊어서 성공 이런 단어의 알레르기를 가지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형통케 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형통케 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예. 네. 여러분 그거 와닿지 않더라도요. 일단 아멘 하세요. 여러분 참 희한하잖아요. 요셉이 가장 힘겨운 시기, 가장 고난의 시기, 가장 암흑 같은 시기에 하나님 반전을 거듭하셔서 어디까지? 바로 앞에까지 세우시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서는 것도 타이밍 한번 보세요. 아다리.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아다리가 딱 맞잖아요. 요셉이 28살 때 바로왕 앞에 섰으면 총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0살 때부터 이집트에서는 관직에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술 맡은 관원이 까먹게 해서 묵혔다가 나중에 생각나게 해서 불러서 꿈 해석해서 총리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 비결이 뭐라고요? 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형통케 하실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깊은 샘 근원 곁에 요셉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이렇게 딱 표현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로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꽤나 단정적으로 표현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하고 어차피 떠나 있습니다.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뜻과 자기들의 의지대로 삶을 살아가요. 그들의 방정식 안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정상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이 비결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어떤 위기나 절망 속에서도 그것이 외부적인 거든 아니면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든 간에 어떠한 악조건 안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표현대로 하자면 나무 기둥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거고 요셉에게 축복할 때는 야곱이 무성한 가지가 어디를 넘는다고요? 담을 넘는다고요. 담을. 이 담을 넘는다는 표현은 이제 요셉의 자녀 중에서 에브라임.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모든 열두 지파 중에서 가장 강성한 지파가 되거든요. 가장 많은 인물들을 배출하고요. 가장 힘이 센 지파가 돼요. 그것도 원래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낳은 아들들도 아니고 요셉이라는 그 이방 여자 그러니까 애굽의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딸하고 결혼해서 낳은 혼혈아인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가지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 역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그것을 예리하게 보면서 축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뒤에 좀 엉뚱한 내용이 나옵니다. 열매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활 쏘는 자 이야기가 나와요.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야곱의 축복이 요셉을 향한 축복이 요셉 인생의 분량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유추를 해보면 여러분, 이 활을 쏜다는 것은 성경에서 뭐냐면 말을 통해서 큰 상처를 입히는 걸 뜻합니다. 말로 공격하는 걸, 언어폭력 같은 거죠. 다윗이요,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진짜 칼과 창을 들고 오는 것도 무서운데 제일 무서운 건 뭐나? 입술, 말로 비방하고 공격하는 거.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요셉에게 적용을 하면 뭡니까? 형들에게 요셉이 학대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편애를 받고 형들이 시기했어요. 그냥 이 문맥 안에서 형들이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있었던 것뿐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을 급기야 잡아서 죽이려고 하기 직전까지 요셉이 얼마나 많은 비방과 적개심을 가진 말들을 들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아빠 없는 데서 다구리, 전문 용어로 엄청 당했을 겁니다. 지금 적개심의 대상이 되어서 그 화살을 다 맞았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9장 8절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도다. 이웃에게는 아 이게 화평하고 평화를 말하지만 그 히든 모티브는 뭐예요? 해를 꾸미는 도다. 여러분 이거 뭐 떠오르세요? 요셉이요. 요셉이 너무 가정총무 역할 잘하니까 원래 하던 습관대로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쟤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멀쩡하고 연하? 한번 사귀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죠. 노예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요셉이 미동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요 하죠.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부하가 나는 거예요. 보디발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거짓으로 모함합니다. 내가 평화로 다가갔는데 네가 그렇게 나와? 그래서 내가 해를 꾸미겠어. 결국에는 모함을 당하고 아주 못된 말로 결국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억울한데 감옥에 가니까 어때요? 외국에서 온 노예잖아요. 외국에서 온 노예가 집주인 아내를 범하려다가 잡혀온 꼴이에요. 마음 놓고 맞았겠죠? 두드려 맞았겠죠? 저주와 욕설과 온갖 것들을 당했을 것입니다. 감옥은 그래 무서운 곳이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이 억울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들을 한번 거기다가 이렇게 오버랩 시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도대체 이 고난이, 이 아픔이 내게 찾아오는지 뭐 알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손으로 고난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재정 문제가 와요. 관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언제까지 있다? 죽을 때까지 있다. 이게 우리 인생에 주어진 과제입니다. 억울해요. 여러분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여기서 해결 보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억울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싶어요.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쏟아지는 화살들이 막 쏟아지면 대부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응수하려는 마음이 들어요. 대응사격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화살, 그래서 화살을 하나를 쐈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화살 중에서 이런 무협지 같은 거 혹시 보시면 화살 3개 껴갖고 이렇게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엄청 큰 거에서 화살 3개 넣어갖고 쫙 해갖고 3명을 팍팍팍 죽이잖아요. 죄송해요. 네. 그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아, 나한테 쐈어? 그러면 나는 완전 쏟아 부어갖고 너를 완전히 무력화 시켜버리고 싶어. 이런 궁리를 하죠. 말로 상처를 받으면 더 큰 말로 응수하고, 저 사람이 비방의 말을 막 내가 하지도 않은 말들,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으로 비방을 막 하면 어때요? 나는 더 안 좋은 비방을 퍼뜨려서 상대방을 이기려고 듭니다. 그냥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관계의 갈등이 벌어졌을 때 이런 일들이 있고, 관계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그게 금방 순응이 되십니까? 그 고난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안 해요. 인간이 고난이 왔을 때 가장 가지는 긍정적인 마음 뭔지 아세요? 도끼를 품는 거예요. 세상아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이겨주마. 돈으로 고난을 줘? 쓰리자 포자. 내 몸을 다 갈아 넣어서 이걸 역전시키고 말리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응수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반드시 이겨주마 하면서 그걸 이기면 뭐가 돼요? 인간 승리가 되죠. 그럼 여러분, 인간 승리한 사람들 주변에서 어떻게 합니까? 찬사를 보내죠. 대단해, 대단해. 저 사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거 극복하는데 모든 집중을 해서 돈 벌어서 결국에는 성공했잖아. 여러분, 그거 좋은 것 같죠?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제일 조심하는 사람들, 20대, 30대 때 자수성가한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완고합니다. 굉장히 교만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뭐가 들어가 있어요. 철심이. 딱 이렇게 해서,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 마음이 들어가요. 이 겸손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사람. 물론 겉으로는 다 처세를 하죠. 그런데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이기지를 못하고 쓰러진 사람들이 있어요. 확 무너져버립니다. 하다가 안 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독한 열등감. 그렇죠? 그리고 원망.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면 내게 쏟아지는 화살에 내 힘으로 맞설 때 나타나는 결과요, 열매입니다. 요셉의 복됨이 무엇입니까? 그는 한 번도 자기에게 쏟아지는 화살에 자기 힘으로 응수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응수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활시위를 잡고 계신 분이 따로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24절을 보시겠습니다.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누구의 손을요? 목자의 손, 야곱의 전능자. 이 구절은 하나의 그림을 딱 상상하시면 돼요. 뭐냐면 요만한 애가, 어린애가 활을 쏜다고 막 이렇게 활시위를 당기는 거예요. 막 하고 있는데 그 활이 힘이 약하니까 안 당겨지잖아요. 그 뒤에서 누가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와서 앞에 활, 뒤에 시위 다 잡고 당겨주는 거예요. 활은 이렇게 쏘는 거야. 자, 10가지. 자, 좋았어. 힘이 들어갔고, 거기서 자세, 호흡. 자, 이제 쏜다. 놓으면 돼. 탁. 이거를 지금 활 쏘기를 연습시키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활을 배운 애들은 잘 당기지도 못해서 활 시위가 어디로 날아가는지 막 여기저기로 막 쏘고 있는 그런 미숙함에 머무르지 않고요. 굳세고 힘이 있고 훈련된 어른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손을 쥐고 계신 분이 지금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야곱의 전능자께서 네 활시위, 활 쏘는 손을 붙잡고 계셔. 근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야곱의 전능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자기 인생이 담긴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약한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꾀가 많았잖아요. 이걸 어떻게든 내가 역전시켜서 이기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드셔서 결국에는 야곱의 활시위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활시위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적들을 향해, 나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적들을 향해 활을 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을 향해서 화살을 날리는 것도 아니라, 그 생각을 고쳐먹고 야곱은 뒤늦게 무엇을 바라봅니까? 아, 내 활시위의 방향을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한 꿈, 곧 언약을 바라봐야겠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시는 과정에 내 활시위를 거기다 맞춰야겠구나. 결국에는 야곱의 화살이, 야곱의 활시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야곱은 경험적으로 지금 요셉에게 말하는 거야. 전능자께서 네 손을 붙드실 거야. 하나님께서 네 손을 붙들고 계심으로 너는 화살을 낭비하지 말거라. 여러분, 요셉 인생을 한번 보실까요? 요셉이요, 총리가 됐습니다. 한 나라의 재상이 됐어요. 서른 살이에요. 서른 살이면 혈기가 왕성할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딱 일단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를 감옥으로 쳐넣은 보디발 아내, 보디발 일단 불러서 처형하고 싶겠죠. 네가 감히 나를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정치보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누구 고약합니까? 술 맡은 관원 불러갖고 네가 감히 내 말을 까먹어 하면서 조인트 깔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 요셉의 열매가 어디까지 맺히느냐?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형들, 평생의 원수였던 형들, 이 형들 애굽으로 이렇게 왔을 때, 곡식 좀 주세요 왔을 때 요셉 어떤 마음 들까요? 여기 목에 힘 들어가겠죠. 아, 이것들 진짜 한번 확 그냥 이런 생각 들죠. 근데 요셉이요, 그 마음들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활시위를 붙잡고 있습니다. 평생의 원수였던 형들까지도 모두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요. 화해를 이룹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과 그 아들, 그 못난 아들들이 애굽으로 와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 민족을 이룰 토대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진정한 강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활시위를 쥐고 계심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강하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요셉 인생은 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 내림으로 인해서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과 형통은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연단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우리에게 오는 연단은 우리에게 진정한 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샘 근원이 어딘지 여기저기 우물을 파봅니다. 내 인생의 깊은 나의 삶과 존재를 지탱하는 그 영역이 뭔지 여러분 찾으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예요? 이제 돈이다. 그죠? 머니 해도 머니. 그래서 거기다가 우물을 꼽습니다. 이게 나를 지탱해 주리라. 또는요, 사람 관계. 그죠? 또 아니면 자기 관리.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 여기다가 지금 해 놓으면 나중에 내 인생, 나머지 인생 하나님께서 탁 붙드실 거야. 요렇게 여기저기 우물을 파봅니다. 근데 이렇게 파보고 저렇게 파봤는데 우물에서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내 알게 됩니다. 아, 진정한 샘 근원은 누구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샘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래,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 내린다는 게 뭐야? 여러분, 이걸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샘에 깊이 뿌리 내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받으십니까? 설교 듣고 일주일 사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근원, 나를 지탱하는 힘, 나를 살게 하는 힘을 여기서 공급받으리라. 이러한 절박함을 가지고 그 우물로 가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을 지나시면서 이 부분들을 좀 잘 묵상하시고 다시 하나님이라는 샘, 말씀의 깊은 근원에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그것을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연단이 우리의 활시위를 붙들고 계신 이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화살 쏘고 내 힘으로도 살아봅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아버지께서 내 손 이 활시비 붙들고 계시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신자입니다.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신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그 활시비를 붙들고 계시다는 걸 깨닫기만 해도 그게 얼마나 복된 건데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고아처럼 살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활을 내 마음대로 쏜다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활시비에 손을 얹으시고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연단이 된 사람은요, 쉽게 고난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갈등이나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겸손하지만, 요약하지 않고, 담대하지만,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되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활시위를 붙들고 계시면 겸손하지만 약하지 않고요. 담대함을 가지지만 결코 교만까지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진정한 강건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주셔서 진정으로 강건한 자녀들로 모두 성장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요셉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나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25절, 26절입니다. 여러분들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쭉 읽으면서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여기 보면요, 이 아버지 하나님께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위탁하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말과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주실 건데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그 다음에 젖먹이의 복, 자손의 복, 그 다음에 태의 복은 이게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가축들. 가축들의 태까지, 새끼들을 잘 낳는 복까지 주실 거다. 근데 그 복이 얼마나 클 거냐면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높은 산. 그러니까 야트막한 동산이어서 뭐 건물 짓는다고 그러면 여기로 옮기고 저기로 옮기고 막 사라지고 바람이 없어지고 이게 아니고 에베레스트 산처럼 그냥 거기에 있는 영원히 있을 것 같은 산만큼 엄청 거대한 산보다 클 것이다. 하늘과 샘과 젖먹이와 가축의 태. 여러분, 이런 이미지들이 다 뭘 의미하냐면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생명력.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부으신 이 세계와 인간을 향하신 모든 복락의 근원, 그것이 담겨있는 생명력,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쏟아 부어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그 입술이 지금 다 어때요? 고삐가 풀린 거예요. 지금까지 아들들에게 절제하면서 막 책망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요셉에게 오니까 어때요? 아버지가 이제 막 그냥 쏟아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 샘의 복, 이게 뭔 얘기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그리고 비가 모여서 샘이 되죠. 농경이나 목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적절한 비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그 샘이 딱 이렇게 있어서 그 샘의 근원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시절에는 그냥 부자예요. 왔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 적절한 비가 내리고 그것이 또 여러분들의 새지 않는 샘 근원이 돼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형통케 하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요셉에게 부으시는 복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그죠?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물 된 동산 같겠고. 안 나옵니까? 예, 같이 너는 시작. 너는 물 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너 하나님의 깊은 샘 근원에 뿌리 내리고 있어. 그러면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은 만족할 거야. 네 뼈가 부러지는 상황에서도 나는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할 거야.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모든 좋은 거 지금 다 얻는다는 거죠. 크게 기뻐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샘 근원 곁에 뿌리 내렸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들이 쏟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샘 근원에 물을 대놓은 너 요셉, 너는 자손 만대가 끊이지 않을 거야. 복을 받을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유언하는 겁니다. 그럼 저 이거 쭉 읽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막 이 지금 요셉에게 쏟아지고 있구나 이걸 느껴요. 요셉이라는 인생이 어떠했는지 그 22년의 공백을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야곱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너무 아팠겠죠. 그러면서 야곱은 지금 죽기 전에 마음껏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요셉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애들을 키우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육아를 할 때 뭐 아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몇 개 있을 텐데 뭐 저녁에 책을 읽어주는 거,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 놀이 중요하고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막 여기저기서 들으셨을 텐데 저는 이제 뭘 많이 하려고 하냐면 애들하고 최대한 스킨십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없지만 볼 때마다 어떻게든 애들하고 안고 만지고 뭘 하려고 해요. 레슬링을 하고. 애들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애들하고 스킨십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뭘 하게 되냐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목사라서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자녀를 주셨을 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합당한 축복의 권세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버지들에게 그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하잖아요. 집에서는 누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아빠가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머리를 잡고 기도를 할 때 애들이 이제 어리잖아요. 7살, 5살. 자, 이제 무릎 꿇고 아빠 기도할 거야. 딱 하면 이렇게 탁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손을 대고 기도를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하고 지들끼리 막 쳐다보고 막 아빠가 뭐 하나님 하면 하나님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몇 번 축복을 하다가 산통이 깨져갖고 아이씨,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애들이 이제 잘 때 기도를 합니다. 잘 때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저는 애들의 등하고 발을 붙잡고 자주 기도를 합니다. 이거 스토리가 있어요. 저희 둘째 슬기가 잠자리에 이렇게 들 때요. 저한테 딱 와갖고 옆에 누워서 해달라고 하는 행동이 있어요. 아빠 등 긁어주세요. 아빠 등 긁어주세요. 이렇게 등을 긁어달라는 이유가 뭐냐면 슬기가 아토피성 피부예요. 그래서 등이랑 엉덩이랑 뭐 이런 다리랑 이런 목이랑 이런 데가 거칠거칠해요. 악어 등껍질처럼. 그래서 아빠가 제가 그런 거 보면 막 속상하니까 너 긁지 말랬지 하면서 엄마하고 저하고 되게 많이 혼을 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아빠 옆에서 합당하게 아빠가 긁어주는 건 상처도 안 나고 딱 시원해요. 그래서 저한테 긁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등을 이렇게 긁어주다가 보면 새끼가 잠들어요. 스르륵 잠들어요. 저도 자주 등을 긁어주다 보니까 어떤 날은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잠들어. 막 이래. 근데 어떤 날은 어때요? 잠이 안 들어. 아니, 팔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긁느니 뭐 하자? 기도하자. 그래서 등을 하루는 긁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울컥했어요. 마음이. 막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저에게 평상시에 오지 않는 시상이 촥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일어나갖고 막 이렇게 울면서 카톡에다가 시를 딱 남겨놨습니다. 8월 25일 날 작성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찾아보니까 이걸 읽어드릴까요 말까요? 벌써 비웃으시네? 읽기도 전에 비웃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야곱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제 기도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리 둘째 내 품에 안겨 자주 등 긁어달란다. 긁어주면 이내 자기 가고 싶은 곳으로 떼구르르르. 그래도 기쁜 마음에 긁는다. 긁는 김에 기도를 얻는다. 너 사는 날 동안 가려운 곳 있음 긁어주련다. 찾아오면 언제든 긁어주련다. 아빠의 그 투박한 손길에서 네 등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찾아낼 때까지 긁어주련다. 일부에서는 오 이랬는데 박수는 좀 오버한 것 같고요. 시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들어서 저도 그거 써놓고 너무 울컥해갖고 이제 막 좋은 모든 걸 다 기도했죠. 하나님 목이 길어지게 해주시고 키가 쑥쑥 크게 해주시고 휩쓸기하게 있는 그 질병 그 다 하나님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또 하나는 제가 뭐 붙들고 기도한다고요? 발. 이것도 스토리가 있어요. 저희 평화가요 너무 말랐어요. 빼짝 말라 밥을 많이 먹거든요. 배만 볼록 나오고 다른 데 너무 말랐어요. 그럼 마른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고 나면 다리가 쥐가 나요. 이게 저려요. 이렇게. 왜냐면 여기가 이제 살이 없으니까. 그래서 막 이게 절인 거 있잖아요. 피 안 통해서. 그러면 와갖고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빠 막 발 주물러 주세요. 때려 주세요.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막 누워. 해서 막 주물릅니다. 주무르는데 발이 빨리 안 나와요. 아빠 더 주물러 주세요. 막 5분, 10분, 15분 주무르르니 기도하자. 그래서 발을 주무르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발 붙들어 주십시오. 저는 다 따라갈 수 없지만 이 아이 발이 닿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아이가 걷는 모든 걸음에 하나님 함께 걸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등이랑 발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심정, 이거 지금 야곱이 요셉 인생에 어떤 화살들이 쏟아졌는지를 다 알고 나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가슴이 미어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얼마나 오열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비의 심정 좀 공감되십니까? 여러분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 추석에요. 뭐 솔직히 할 일 별로 없잖아요. 처먹고 자고 또 일어나서 처먹고 자고 고스톱 치다가 싸우고 그죠? 오랜만에 만났는데 엄마 또 그 잔소리에서 같이 한판 하다가 화살 서로 쏘아대다가 상 없고 뭐 그냥 이런 게 추석인데 여러분 그건 다 하시고요. 이번 추석 명절들에는 뭘 하시냐면 자녀들을 불러서요. 특히 아버지들 축복기도를 좀 해주세요. 축복기도. 이게 그냥 뭐 어떤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라 불러서 야 아빠가 너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기도할게. 하고선 투박해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는 복을 다 빌어주세요. 하나님 100억을 부어주십시오. 이런 거 하셔도 돼요. 하세요. 막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는 거는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아픈 사연들도 있을 거고 질병도 있을 거고 얘가 지금 딱 봉착해 있는 문제도 있을 거고 그걸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눈물이 터지실 겁니다. 또 자녀분들, 자녀된 분들은 뭐 하시냐면 가서 머리를 들이밀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아빠, 저 축복기도 해주세요. 복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 아버지라는 권위의 질서를 통해서 오는 거래요. 하면서 머리 들이밀고 하면 아버지 그럴 거예요. 야, 나 교회도 제대로 안 나가는데. 아니, 아빠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머리를 들이미세요. 혹 믿지 않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는 부모님이 안 믿으실 수도 있죠. 아, 나 축복기도 부모님한테 받고 싶은데 너무 아쉽다.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안수기도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혹 가족 중에 그렇게 안 믿는 분들이 있어서 가슴 아프시면 여러분 한 번은 추석 중에 한 번은 시간을 잡아서 좀 예수 믿는 분들 가족들끼리 이렇게 앉아서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러한 복된 풍성한 은혜가 있는 추석 명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베냐민 이야기를 좀 마저 보고 끝내겠습니다. 27절, 28절 여러분들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베냐민은 라헬의 둘째죠. 그리고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죽어요. 길에서 죽습니다. 객사해요. 그래갖고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면 슬픔의 아들 베노니 이렇게 붙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이름을 바꿉니까?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슬픔의 아들 베노니에서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 베냐민. 히브리인들에게는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권세를 뜻했습니다. 그만큼 베냐민은 중요한 아들이라는 염원을 담은 거예요. 야곱 이름에다가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베냐민을 이리에다가 비유를 해놓고 있잖아요. 이리가 어때요? 자기가 먹이를 딱 결정을 하면 확 갖고 딱 잡아갖고 자기 것으로 삼잖아요. 이렇게 이리처럼 빼앗은 것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베냐민이. 여러분 저는 이게 아버지로서 아는 어떤 아들에 대한 아픈 과거 가 있는 표현 같아요. 야곱은 요셉을 잃고 누구를 편애했습니까? 베냐민. 요셉도 편애했는데 요셉이 없어지니까 베냐민에게 모든 게 쏟아졌겠죠. 편애가 더 심해졌을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형들은 요셉을 한번 겪었잖아.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리죠. 못 건드리고 아버지의 편애를 막 받으니까 베냐민이 어떻게 자랐을까요? 자기중심적으로 자랐겠죠. 이기적인, 이리 같은 내가 먹을 게 있으면 내 거야! 막내인데, 그죠? 이런 애로 자라났을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 스토리 안에 상처가 있으니까 베냐민 뭐라고도 못하고. 베냐민에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약탈자, 야곱 이름이 약탈자잖아요. 약탈자의 기질이 그대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을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야, 너 아침에는 이제까지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겠지만 저녁이 되면 자기가 얻은 것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유언하는 거예요. 고통과 슬픔의 아들에서 이제 진정한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베냐민이라는 아주 작은 지파에서요 성경 안에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아세요? 갓 지파, 뭐 스불론, 납달리 이런 지파들은 성경에 그 지파들에서 나온 인물들이 8명, 7명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인물들 몇 명 기록돼 있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잘 모르시겠죠? 101명.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울 왕, 베냐민 지파죠. 또요, 사울의 아들 용맹한 요나단, 당연히 베냐민 지파죠. 뭐 므비보셋.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더, 모르드게 이 어떤 이스라엘의 위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서 구원해내는 그 전환기의 역할을 맡는 인물들이 다 베냐민 지파예요. 사사기에서는 왼손잡이 에훗, 물론 사사기에서는 베냐민에게 쏟아진 이리와 같은 특성이 나타나서 아주 몹쓸 짓을 합니다. 그죠? 그 토막살인 사건이 베냐민 지파의 주도에서 일어나서 막 전쟁이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훗날 신약에서는 온 유럽을 복음으로 정복한 인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바울. 바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이게 끼워 맞추기 같지만 제 묵상을 해보니까 그래요.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는 이 유언이요. 바울의 삶하고도 비슷해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바리새인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잡아들이던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님을 만나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움킨 것을 나누는 자기의 인생을 전부 교회와 신자들에게 다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의 삶으로 복음이 온 유럽에 증거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라헬의 이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축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베냐민은 좀 짧게 살펴봤지만 이 두 아들들에게 부어진 축복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거라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깊은 샘 근원에 뿌리 내리는 가지가 되거라입니다. 여러분들께도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된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쉽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근본, 여러분을 살게 하는 힘, 여러분들의 존재를 지탱하는 힘, 그게 여러분들에게 무엇인지 한번 확인하는 오늘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은 뿌리를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죠.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찾아뵙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모님을 찾아뵙고 뿌리를 찾아가는 시간이 나한테 또 아픈 시간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뿌리를 가정, 혈육 그런 것에 두고 있으시다면 그것을 그 뿌리를 잘 뽑아내서 이 명절간에 이제 나의 참 아버지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샘 근원 곁으로 가져다가 뿌리 내리실 수 있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갈등이나 고난의 직면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하나님 샘 근원 곁으로 가세요. 그러셔야 합니다. 인생 불안하고 안개 속에 있고 막막하고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하지 않는 겁니다. 이 명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했던 어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복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과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샘 곁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소원하며 우리 모든 인생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우리 가족들의 인생이 형통케 되는 복을 받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행신의 권속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광고 때